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나체를 덮었더라.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중반 유학생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다른 대학원생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판사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방 법원장을 지낸 후 당시에 변호사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참 말 아끼고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품위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가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지 못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의 친구 부부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분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존경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이분은 다른 대학원생의 형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식사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과 영국의 명문 신학교에서 학위를 하고 당시 한국 주류교단의 간판 신학교 교수인 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신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동생의 친구들 부부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력한 분이었는지 구구절절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들었고 제 동서 부부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첫째 분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성경 가운데서 지혜서를 전공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 분 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 장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 분 다 자신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 분 다 자신의 부모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조차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가족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양가 모두 둘째 아들 효자로서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모신 것을 봅니다. 거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많다는 것을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능력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자네들 앞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웠던 모습과 어머니의 수치스러웠던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부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형제들과 믿음 안의 형제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다니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노년에 노아 가족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이 죄에 빠져서 어떻게 반응하는 자들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들인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아내들 8명이 방주에서 나온 후입니다. 노아는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대로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그 제사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식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내 음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하늘에 부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은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고 노아의 자손들에 의한 희망찬 새 시대가 이제 막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로 만든 뿌리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백장을 누운 겁니다. 물론 포도나무를 심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편 104편에서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사기 2장에서는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양이나 포도주를 사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때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도래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도 가나의 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제사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밀의 가루로 소재를 드리라고 하시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많은 제사와 함께 전제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선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신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포도주를 마실 때 뒤따를 수 있는 도덕적인 타락과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포도주는 물르고 포도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생포도나 범포도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서는 왕과 통치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술을 마시고 재판해서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고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도 나체를 드러냈다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목을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의 말씀과 왜 말이 다른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비의 하체를 덮었더라 되어 있지만 주보의 제목은 아비의 나체를 덮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창세부터 수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덮을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인간에게 건전한 본능입니다. 노출되는 것은 곧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불명예를 의미합니다. 오성 타락한 인간간의 관계에 경계선을 그어주는 좋은 것입니다.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다녀올 때에는 층계로 다녀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체가 드러날 땅이니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을 뿐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입는 고의 내의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주로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여 하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을 보면 이웃에게 취하던 술을 마시면서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4장을 보면 우스단에 거하는 처녀에게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저주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취해서 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취해서 인간에게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 겁니다. 홍수로 모든 죄인들은 다 죽었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마침 막내 아들 함이 그의 장막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22절을 보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함해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나체를 보았다고 그리고 나가서 두 형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함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히 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과 10장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막내 아들 가나안을 포함한 아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무심코 본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고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킬킬거리며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함의 행위는 오늘날 세대들에게는 부도덕한 TV 드라마와 영화들을 늘 보고 자란 세대 그리고 가슴과 허벅지를 드러내고 다니는 오늘날 세대들에게는 전혀 죄가 아니고 저주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도덕 윤리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고 저주받아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함의 말을 전해 듣자 형샘과 야벳은 즉시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맸습니다. 이 옷이 함이 들고 나온 아버지 옷인지 다른 옷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하나 취하여 두 어깨 사이에 두르고 행여나 옆으로라도 아버지의 나체를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아버지의 발을 보자 급히 옷을 내려서 덮으신 겁니다. 장세기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덮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 그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가 세 자녀에게 내린 축복과 저주의 예언입니다. 노아는 먼저 저주를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 가운데서도 종, 가장 비천한 종,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막내 아들 함이 지었는데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노아는 함이 불경건한 아들이었던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서 그 아비의 성품과 행위를 그대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가난한 자손들에 대한 미래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도 모르게 내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샘을 축복하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샘을 직접 축복하지 않고 샘의 하나님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샘을 택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될지어다. 두 번째로 저주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야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야벳에게 축복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 저주. 물론 모세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죽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샘의 자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지킴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의 후예인 가나안 족속들은 샘의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혼도 이루어졌습니다. 야벳의 후손인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림의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인 베니게 사람들, 피니션들을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에서 패배시키고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샘과 야벳의 노예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약속의 땅에 살고 싶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모든 가나안의 행위를 다 행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왜 레위기 18장의 개명들을 주셨는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풍속을 본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금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은 어미의 하체를 범하고 계모의 하체를 범하고 아비의 딸과 계모의 딸의 하체를 범하고 손녀와 자부와 형제의 하체를 범한 족속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싸그리 죽이기로 작정하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계속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을 저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버이의 연약함을 보고 함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를 든 신학교수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과 같은 사람들이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나와 동행했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언급하신 가장 의로운 사람 셋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다니엘과 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감히 노아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말년에 연약해서 실족합니다. 물론 노아가 실족했으면 우리 모두도 실족합니다. 실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족합니다. 노아가 한 번 실족했다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실족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실족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십계명의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6계명, 7계명을 어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라는 10계명까지 어겼습니다. 베드로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실족하고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는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인은 모두 걸레와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이런 것을 일곱 번씩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참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 가지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1차적인 증거는 자신이 악하고 추하고 정직한 것을 아는지 보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어떻게 반응한다? 함과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킬킬거리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샘과 야벳과 같이 어깨에 옷을 두르고 그리고 얼굴을 피하고 그 남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함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연약해서 천황 순대를 했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 인터넷에 그들의 명단 하나하나 밝힙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해서 추락한 목회자들의 사생활을 다 까밝힙니다. 연약해서 추태를 부린 목회자들을 신문과 TV를 통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구구절절히 나열합니다. 다른 연약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나하나 분석한답시고 역시 썬데이 소울과 같은 지저분한 신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합니다. 가장 설교하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잘못된 것, 죄된 것, 악한 것,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 앞에서 다른 하나님 자녀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참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은 이제는 남의 죄를 까밝히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추락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온전히 하고 복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된 거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천치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덮어주고 그들과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족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 동생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수치와 불명에 빠진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보며 그들에 대해서 가식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의 자손 가나안에 내린 저주를 생각하고 우리는 야벳과 셈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미리암과 모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연약하여 부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모세를 육신의 형제인 미리암이 피박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자녀는 장로들에게 데려가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돌로 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된 삶의 가장 원천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모가 추락해서 부모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수치의 불명에 빠졌을 때 그 부모님을 조용히 가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피하고 덮어주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족은 주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형과 누나들이 또 동생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 믿음 안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근수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 알고 조용히 들어가서 덮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의 낯을 덮어줬던 것을 기억하며 평생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남에게 고개 끊어놓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